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6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이제 6장의 제목을 가지고 6장부터 우리 8장까지 창세기로는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연대기정 성경 강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경의 역사 시작으로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죠. 물론 어떤 거는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그걸 다 맞춰서 뭔가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세 번째 원역사 중에 세 번째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한 이 세 번째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홍수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이제 시작되자마자 이게 무슨 뭐 몇 장 넘어가지도 않고 심판의 이야기가 이게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미 뭐 창세기 첫 시간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이 역사가 어느 정도인가 거의 창세기 그 한 권 안에 구약 4000년 역사 중에 2300년의 역사가 거기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핏 보면은 뭐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온 것 같진 않지만 그러나 시간으로는 지금 얼만큼 그게 시간이 지났냐면 16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이 6장의 사이가 거의 1600년의 이상이 가는 시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판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뭐 사람들은 사실 뭐 불안한 얘기 뭐 심판의 얘기 그거보다 긍정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요즘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 너를 책임져 준다 이런 얘기는 늘 강하게 잘 듣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의 이런 선택과 이런 결과가 어떤 심판을 맞이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잘 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몇 번씩 살펴본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은 대부분 다 심판의 얘기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상기시키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오늘 본문 창세기의 이 노아 홍수 심판을 비롯해서 심판의 이야기만 2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안에 그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도 16번 이상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서론에서 우리가 구약 전체 숲을 살필 때 구약은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선지서 예언서의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심판받을 그 백성들에게 그 고집함으로 그 심판에 이르지 말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얘기, 결국은 심판을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시키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는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구약이 지금 선지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든 크든 작든 심판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고 신약의 내용도 신약의 기록 역사가 불과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 정도의 이야기밖에 되질 않는데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 뭐 바울의 저서들 이 성경의 대부분이 심판과 주의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이 타락 사건으로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지금 이 길이 달려졌다고 그랬죠. 이 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길을 딴 데로 가는데 거기서 복을 얘기하고 아까처럼 아담하고 먹는 사과 얘기하고 그러겠습니까? 돌아와야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경 안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사망의 길에서 되돌이키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는 심판에 대한 경고와 돌아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지금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에 뭐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뭐 굉장히 바쁘고 뭐 그래 보이지만 또 때로는 좋은 일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끝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옥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우리가 멀쩡해 보일 수도 있고 마치 뭐 잘 사는 것 같고 종교적이고 착하고 선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 끝이 길의 끝이 지옥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의 길에서 그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돌아와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선포요.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 끝이 또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이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단지 뭐 긍정의 힘을 찾고 복받는 이야기를 찾고 무슨 신비한 현상들을 찾고자 한다면 이건 뭡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을 대부분 잘 모르는 거죠. 우리 뭐 속담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식으로 말하자면 아이폰이 파는데 애플샵에 들어가가지고 삼성 갤럭시 내놓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볼 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아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부분부분적으로 알거나 대부분 잘 모르거나 어떤 거는 어떤 성경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것들.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든 원하지 않았든 내가 찾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그렇게 찾아왔고 들어왔던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지금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에 대한 적나라한 이 말씀들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다 빼놓고 긍정의 힘을 찾고 복을 찾으면 성경에서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느 교회를 가든 비슷한 얘기를 자꾸 듣는 얘기가 그래요. 심판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런 그걸 다 빼놓고 나면 몇 프로 되지도 않는 복에 대한 얘기만 찾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과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구원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금 여기에 관심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원역사 처음부터 다시 살펴가면서 세 번째 주제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지금 묵상하고 좀 살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와 이 애절한 외침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잘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이미 타락의 사건에서 봤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사는 그걸 고집할 때 결국 우리가 그 삶의 끝에 닿을 것은 심판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타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세상은 두 길로 나뉘어진 이야기다. 두 부류의 길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계속 먹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너가 너를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고 가인에게 말했지만 가인이 그 말을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살인해서 죽이는 것처럼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살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의 그런 길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는 두 길이에요. 그런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의 자리에 떨어졌어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의 길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두 길을 잘 구분하면서 보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 또 어떤 인물을 만나든 그 인물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서 보면 그 본문이 그 사건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보다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 6장을 계속 살펴가게 될 텐데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먼저 8절까지를 보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막 망해가는 막 그 가인의 길, 이 자기 욕심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 이후에 어떤 세계가 이 1600년 동안 있었는가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오고 뭐 사람의 딸, 사람이 낳은 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때 뭐 네피림이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아까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나오든 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길을 가는 존재인가?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가는 존재인가?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려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뭐 사람의 딸들이 어쩌고 뭐 네피림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누구냐? 무슨 천사와 사람이 무슨 이렇게 뭐 뭘 해가지고서 나온 사람이다. 또는 무슨 뭐 아담과 하와 말고도 무슨 사람들이 또 있었더라. 이런 복잡한 잊지도 않은 얘기들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두 길로 찾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길입니까? 가인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뜻을 따라가는 존재, 그런 대표로 그게 사람의 딸들이고 그게 네피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굳이 지금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뭐 사람의 딸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걸 볼 때 분명히 이 배경에는 지금 인류가 에덴 동산을 떠나 살기 시작했어도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과 그 다음에 사람의 길을 가는 그런 구별된 그룹이 있었구나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을 쫓겨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길을 따라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결국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심판과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그냥 읽어가면서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120년 동안 너희가 이 패망과 이 죽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대인의 성경은 얘기를 하고요.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 뭐 기본적으로 뭐 7, 800살 이상을 살아왔으니까 이제 120살밖에 안 될 거다. 그런 의미로 또 해석해서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해서 뭐 각 주석이든 신학자든 각자 생각에 따라 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전체 흐름을 통해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어떤 한계 수명이 제한될 거다라는 그런 해석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보시고 이미 이제 이 끝에 와 있는 이 땅을 보시고 심판을 염두에 둔 어떤 한정적인 어떤 시간을 말씀해 주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이렇게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냥 더 그냥 부드럽게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인의 길을 걷는 삶의 결과는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심판과 멸망의 길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홍수 심판 이후에 이 4,500년간 계속되는 우리 시대 홍수가 끝나고 새롭게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볼 때 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아담부터 시작된 첫 세대들 같은 경우는 1600년 만에 모든 게 망했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는 두 배 이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시대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회복이 없는 상태, 이제 더 이상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상태,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데 믿는 사람이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이 딱 멈춰져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무슨 평형 상태 같은 그런 게 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젠간 아무도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복음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그때 아무도 듣지 않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으로 아주 그냥 끝나버리는 그때 그때가 분명할 거라는 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외친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외침의 소리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준비한 백성들에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목이 곧아지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이 노아, 이 심판을 받는 그 세대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런 현상들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교회 안에는 교인들조차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거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조물주됨을 알 수 있도록 한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성도들조차 외면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시대, 노아 이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심판이 거의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일단은 뭐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외침이 없어서 그렇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빠져서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고 분명히 외치는 이 선지자들의 외침, 사사들의 외침, 교회 그 성도들의 외침, 이 리더들의 외침,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 홍수 심판의 날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결국 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도 자기들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맞았다, 가인의 길을 걸은 그 일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꼭 마지막 재앙의 날과 같이 우리가 지금 뭐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러는데 그 언젠지도 모르고 아직 우리가 볼 때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아직 빨리 오지는 않을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심판은요, 종말의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그 어떤 그 이 마지막 이 경고로 120년이라는 경고를 줬죠. 그 후에는 심판을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120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막 태어난 애도 120살은 못 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가 120살도 못 사는 이 상황에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백성들에게 이 12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한 그 얘기는 지금 우리한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종말의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시대는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정말 이 성경이 말해주는 요한계시록에서 통해 보여주는 그 말세 지말의 그런 종말 말고 여러분에게 지금 종말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20년 뒤에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그 경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창세기 나오는 저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이 살아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 잘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고집의 길을 걷고 욕심의 길을 걷는 그때 그런 분위기, 그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걷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모든 사건에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심판의 소식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곧 110년 뒤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준비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뭐를 지으라 했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설계도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방주의 길이를 보면 뭐 길이가 300규빗, 뭐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을 하는 그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한 규빗, 그럼 보통 이렇게 팔 이 뒤꿈치 끝에서 손끝까지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앞쨌든 정해진 게 18인치, 센치로 말하면 45.72cm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방주의 길이가 137m, 웬만한 축구장보다는 조금 크고요. 높이는 14m, 그 다음에 넓이는 23m 정도 되는 그런 배를 만들게 하는 거죠. 이거를 배로 따지고 보면 한 이 선박의 무게로 한 2만 1000톤급 그 정도 되는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게 신화라면 거기에 뭐 몇 센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굳이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이게 실제적인가 안정적인 배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1993년에 예전에 대전 엑스포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해양연구원, 그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 있었던 그, 이 우리 성도들 중에, 신우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실험을 해본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총 3대의 방주 모형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뭐 크게는 만들 수 없으니까 그걸 축소해서 50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해서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당시 그 대격변의 시대, 그러니까 물만 와서 물이 쑥 떴다가 쭉 가라앉은 그런 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지금 뒤틀리는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 뭐 큰 태풍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훨씬 강한 파도가 쳤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 실험을 한 겁니다. 얼마나 배가 안정성이 있는가. 근데 그 복원 안정성, 그러니까 그 파도에 의해서 뒤집어지지 않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면에서는 현대 선박 선급 규정보다 우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기준의 10배 이상으로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 안정성이나 파랑 안정성,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것에 대한 안정성은 2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배가 견딘 그 파도는 30m 파고에서 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옛날 이야기 뭐 그랬다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방주 있었으면 그냥 방주가 이랬더라고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얘기 뭐 하나하나 다 하는 얘기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시각으로 볼 때도 이 방주는 정말 현실성 있는 우수한 선박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궁금증들이 많이 떠오르서 또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동물들을 어떻게 노아가 그 한 상씩 다 잡아다가 그걸 어떻게 갖다가 모으냐는 거죠. 어? 여기서 바둑이 갖다 놓으면 고양이는 도망갈 거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어떻게 되냐. 근데 사실 그건 성경을 잘 안 봐서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소리를 하면 그건 성경을 잘 안 봐서 그래요. 6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지죠. 너에게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지금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적인 현상을 그대로 또 이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수많은 동물들을 노아가 있는 곳으로 분명히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과학적으로나 자연적으로 혹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종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데 통상 어느 지역에 뭐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큰 태풍들이 이렇게 막 발생할 때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뭐 동물이나 짐승들이 먼저 막 도망 다니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은 이런 거를 먼저 발견한다는 거죠. 지진파 중에서도 피판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이 동물들은 그걸 또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미리미리 피하거나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꼭 그런 뒤에는 이 자연적인 이런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걸 볼 때 이 지구적인 모든 이 생물들이 끝나가는 이런 심판에 동물들은 분명히 그걸 느꼈을 거라고 보죠. 어쩌면 두 마리씩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와가지고 자기 들어가겠다고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동물 스스로 충분히 이 노아의 방주로 나오는 거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또 수많은 종류의 그 생물들을 그 방주 안에 뭐 축구장만 하다고 하더라도 어디 거기 다 태울 수 있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특히 뭐 과거에 만약에 공룡이 있었으면 그 공룡 하나가 얼마나인데 거기를 들어가겠냐. 그때는 어떤 동물들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우리도 지금 멸종돼가는 동물들이 지금도 많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생물들을 좀 기준으로 보면 뭐 포유류 같은 경우 3,500종, 조류가 8,600종, 그 파충류 양서류가 5,500종이거든요. 그러면 총 17,600종이에요. 그럼 이거를 쌍으로 넣으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35,200마리의 동물을 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이 동물들의 크기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 평균 크기를 좀 내면 평균으로 하나가 양 한 마리 정도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방주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렇게 따지면 12만 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방주는 실제 승선했던 그 동물들보다 오늘날 동물을 기준으로 볼 때 3배 이상의 동물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크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새끼나 어린 동물을 태우지 거기다가 뭐 큰 그 되지도 않는 그 배에다가 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 장롱을 들고 냉장고 메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심판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섭리를 하실 때도 이런 질서를 따라 하셨을 거라는 거죠. 굳이 큰 코끼리 같은 걸 집어넣지 않아도 새끼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믿음을 갖고 생각하면 다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불신을 갖고 생각하면 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물들의 식량, 뭐 물, 뭐 노아 가족을 위한 그런 공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공룡 같은 경우 진화론에서는 지금 이게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됐다고 얘기를 하죠. 인류는 400만 년 전에 출현을 했다고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잘 조사하는 걸 보면 인류와 공룡이 동시대에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6,800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뼈를 발견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공룡뼈에서 뭐가 나왔냐면 단백질 콜라겐 조각 같은 게 나온 거야. 그 뭡니까? 이 유기물질 같은 경우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게 분해돼서 없어져 가잖아요. 근데 그런 조각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공룡이 오래전에 살았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그동안 이 오랫동안도 아니죠.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한 150, 지금 160년이라고 했잖아요. 160동안 이 지질연대표 같은 거에 완전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아담과 하와나 노아 이런 얘기하면 무슨 원시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돌도끼 갖고 다니고 그런 걸로 막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도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전부 원시인과 비교가 되고 전부 그렇게 되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지난번에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 것지만 인간은 누굴 닮았어요? 마치 신처럼 착각하리만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그런 귀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건축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지만 과거 건축술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거기에 지금처럼 그렇게 뭐 큰 기준기가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엄청난 것들이 있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무슨 원숭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말도 못하다가 그 다음에 말하다가 무슨 돌멩이로 쪼개 먹다가 그 다음에 철로 쪼개 먹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공룡에 대한 얘기도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들어왔고 또 이걸 좋아하는 우리 남자애들 많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거에 대한 착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 거예요. 공룡 또한 우리가 지금 영상이나 책을 통해 보는 것처럼 아마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물은 맞아요. 근데 당연히 그게 방주에 또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화석을 통해 발견된 공룡의 뼈만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668속으로 분류해놓고 거기에 뭐 10톤 이상 되는 공룡만 106개 종류가 있다 그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뼈다구만 보고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공룡들은 당연히 덩치도 크고 대식가고 이 배설물 또한 엄청난 양이었을 거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에 대해서 아니 큰 공룡을 왜 집어넣습니까? 새끼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근데 알로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파충류 같은 경우 알이 똑같이 나왔다가 이게 암놈도 되고 순놈도 된대요. 그래서 알을 태웠으면 아마 이게 어떤 암놈 순놈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요. 새끼들을 태웠을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방주에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거 있잖아요. 에? 그 최고 포식자 그게 만약에 들어가면 그 나머지 다 잡아먹고 사람까지 다 잡아먹고 방주문을 열었더니 개만 나오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라 시리어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 안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된 것들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합니까?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공룡에 대해서 잘 공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라기 공원 영화 봐서 그래요. 그거 보다 보니까 그게 다인 거예요. 맨날 오면은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거밖에 못 보는 거죠. 사실 이 공룡 이미지도 지금 이렇게 뭐 이 미디어가 발달돼서 더 이렇게 생생하게 보이는 거지만 대부분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도에 미술가나 일러스트 전문가들이 기존의 신화 속에 들었던 얘기 중에 드래곤, 용 같은 걸 참조해서 그렇게 애들한테 잘 팔리려고, 팔게 하려고 그렇게 그려낸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게 발달하면서 정말 과거에 그랬을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자꾸 우리가 주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자꾸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런 패러다임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뭘 잡아먹는 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아니라 우길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성경을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정말 성경대로 풀 뜯어먹는 동물이 맞아요. 창세기 1장 2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해낸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 여기는 이제 사람이겠죠.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홍수 이전에는 다 뭐 한 거예요? 채식을 한 거죠. 채식을 하면 건강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채소와 열매, 풀 그걸 사람에게 또 동물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도 방주에 타는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풀 뜯어먹는 티라노사우루스 이게 있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이런 소리 하면 아까처럼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우리를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여러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홍수 후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다음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도 많이 달라진 이 지구 환경의 영향으로 차츰 멸종에 갔을 가능성이 크지요. 근데 어떤 이 과거 고대 기록들을 보면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을 그때 당시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록들이 물론 그걸 전설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대의 그 작품들을 보면 그 안에 이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새겨진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공룡으로 우리가 지금 분류한 그런 종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멸종에 간 거죠. 요즘도 얼마나 많이 멸종에 갑니까? 세상에 그 깊은 바다에 사는 고래를 다 멸종시킬 인간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즘 고래 못 잡게 하잖아요. 일본은 굳이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왜 그래요? 멸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인간들이 아무튼. 그 웬만한 거 우리가 여기 지구 청소하려고 그러면 바퀴벌레 같은 거 정말 영양식이다 그러면 바퀴벌레가 어떠고 안 죽는다고 그러면 그러지 않을 거야. 그거가 정말 인식만 되면 바퀴벌레 없애는 건 금방이에요. 그런 것도. 자, 이렇게 6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냥 신비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심판을 한꺼번에 딱 끝낼 수도 있을 건데 굳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그리고 결국은 자연 법칙들을 이용해서 심판을 하려고 하실까? 이것 또한 잘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그 안타까운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올 길을 마지막까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그 이 아담 후에 그 족보가 나왔었죠. 거기를 보면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고 그 아벨 대신 이제 셋이라는 그 아들을 주셔서 그 믿음의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 아담으로부터 8대 손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불려 올라갔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아들이 8대 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단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의미가 무두셀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느 부모가 자녀를 지으면서 이런 섬뜩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겠습니까? 애를 낳는데 네가 죽는 날 세상은 끝난다. 그게 이름이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에녹이라고 했거든요. 이 아버지가 에녹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사람이 에녹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분명한 멸망의 시기를 예언해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가인의 길로 1600년 동안 계속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계속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 안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이렇게 잠깐 보여지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종말의 시간표와 같은 그 인물이 바로 무드셀라였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의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경질 나가지고서 10살에 확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그를 살려서 그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가 죽는 날 모든 게 끝나니까 끝까지 그를 세우려고 하셨겠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런 결과라고 보고 결국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던 969세에 홍수 심판이 나서 온 인류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8장 19절까지는 노아와 이제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면서 대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8장 19절까지가 방주가 들어갈 때부터 방주가 나올 때까지 1년 정도의 그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여기서 보여주는 홍수 심판은 아까도 말하자면 단지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려서 한 지역에 물이 막 잠기는 식으로, 요즘도 계속 한국, 일본 막 물 저기 너무 호우가 내려서 지금 뭐 일본도 막 50명 이상 죽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인데도 뭐 몇십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대홍수의 심판은 전 지구적인 조산 활동과 더불어서 지구 전체의 변형을 가져올 만한 그 대격변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홍수 심판의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일단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2월 11일 노아 600세 2월 11일에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서 바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7일 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40일 동안 바닥에서도 물이 터져나왔다고 그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쏟아졌다고 할 만큼 지구 전체를 최고 높은 산에서 7m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그게 40일 만에 그 정도가 됐으면 물이 얼마나 터져나왔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물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150일 만인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 터키 아라랏산이 있는데 현재 어쨌든 존재하는 아라랏산의 높이는 해발 5,165m짜리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정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70여일이 지난 10월 1일이 돼서 여러 산봉우리들이 막, 그러니까 계속 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태양으로 말려서 그렇게 빨리 가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지구 안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양의 물들이 어디론가 계속 휩쓸려 내려가고 엄청난 그런 이 격변적인 활동들이 그로 인해서 뭐 물이 들어가려면 어디론가 깊어지게 돼야 되니까 뭐 융기가 튀어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침식이 된다든가. 지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이 지금 8,000m 짜리잖아요. 지구상에 제일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데 바다는 더 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깊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가 이제 산봉우리가 나오는 걸 보기 시작해서 40일 후에 까마귀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을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7일 뒤에 비둘기를 또 내보냈는데 이번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방주를 나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마지막 그 확인을 하고 57일 정도 후에,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때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601세, 그러니까 1년이 지난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00세, 2월 11일에 방주로 들어가서 601세 2월 17일에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니까 총 381일 정도 어쨌든 방주에 있었던 거죠. 비가 내린 건 2월 17일부터 내렸다고 하니까 어쨌든 홍수를 통해서 결국 겪었던 건 한 374일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한데 1년 좀 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년 동안 물이 전 지구를 덮었다가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마치 그 창조 셋째 날 물밖에 없었던 지구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잠수함 같은 것도 하나 들어갔다가 쑥 나오면 물이 확 빠지고 그러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뭐 돌출되고 뭐 융기되고 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막 할 때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침식과 융기 형상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뭐 예를 들면 저 큰 댐이 한번 저 보십시오. 저 터져가지고 저런 식으로 물이 나오면 그냥 멀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쑥 샤워하듯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형을 다 바꿔버리죠. 그런 일들이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바다의 그 가장 깊은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깊은 거라면 그 물들이 어디론가 다 쓸려 내려가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지구상의 땅과 이 바다의 비율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물들이 어떻게 거기 다 내려가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그냥 물이 많이 왔다 그 다음에 가라앉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홍수의 심판의 사실에 대해서 뭐 세상에서 그냥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얼핏 들을 때 사실 과학적으로 따지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대부분 과학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에이 그게 가능해?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신진화론자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다 안 믿어요. 다. 그래서 홍수심판 사건도 사실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지금 가장 이 세상에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 산이 몇 미터예요? 8,848미터라는 거야. 그러면 7미터를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 8,850 뭐 한 몇 미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 정도 물이 쏟아지려면 물 양이 452경 6천조 톤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은 맞거든요. 정말 그렇다면 지구의 물은 증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일정 양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도대체 그런 물이 많이 생기고 만약에 뭐 하늘 위에 그 궁창에서 그게 나왔다면 궁창에 있는 동안 그런 압력에 밑에 사는 사람들이 살았겠냐? 다 죽었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얘기를 나눌 겁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들으면 다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 다 이 과학적 가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빅뱅이 빵 터졌어. 빅뱅이 빵 터졌을 때 그 환경이 어떤지를 아무도 몰라요. 거기 어떤 기체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전부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죠. 홍수 심판의 지구 상태에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 그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걸 누가 아냐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잘 보면 오히려 그런 산들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초기 상태를 이해하고 싶은데 그 이해하고 모르니까 막 지금 아무튼 부정하고 싶으니까 제일 부정적인 것만 붙잡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은 좀 무리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판게아 이론 다 아시죠? 예? 지금 대륙들이 지구의 대륙들이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매년 뭐 2cm, 3cm 이렇게 움직여간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딱딱한 땅 위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땅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멘틀에 마그마층이 있죠. 사실 우리는 떠다니는 거예요. 액체 성분의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 지구의 상태는 지금과 같지 않았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거는 진화론이 말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대륙이 뭐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예를 들면은 이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맞춰보면 그 해안선이 똑같거든요 거의 마치 이렇게 딱 떼어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그렇게 일치하고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거예요 히말라야 산막에 다 딸려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판이 점점점 북상하면서 올라가면서 유라시아판하고 맞물리니까 그게 그 이 융기가 돼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이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 태평양 쪽이나 남아메키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로키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이나 전부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전 지구가 어땠다는 거예요. 일단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대륙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게 과학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에베레스트산 같은 게 그때 있었는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남극 있고 북극 있고 있는데 이거는 홍수 이후의 환경입니다. 홍수 이전의 환경에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이거는요 홍수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뭐예요? 홍수 전에는 이런 추위나 더위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 궁창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환경이 아주 온화하고 굉장히 좋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결해봐도 오히려 과학적이고 훨씬 더 맞는 거죠. 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남극지방이나 이런 데서 뭐 맘모스 화석이나 또는 열대나무. 맘모스가 그렇게 겨울에 살던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따뜻하고 온화한 지역에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서 지금 맘모스가 어떻게 발견됩니까? 탱탱 얼은 상태로 그냥 나오잖아요. 거의 원형대로 나와요. 왜 그래요 그게? 그게 추운 데 살아서 설설설 죽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그런 자연적 이런 현상들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그런 에베레스트 산을 크게 증거로 대면서 홍수 심판하면서 물이 뭐 452경 6천조가 필요하다고 누가 들어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만큼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괜히 과학을 빙자해서 결국 불신을 심고 그리고 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결국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이거 배교 행동과 같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사탄이 하와를 꼬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 정말 먹지 말라고 그러디? 똑같은 거예요. 정말 지구 물 위에 있는 그 물이 다 내려왔을까? 그거 뭐 하나만 딱 던져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신화라고 믿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진화라는 가설을 더 믿기로 자기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심을 자꾸 흐리게 하는 그런 말들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탈진 사탄의 역할들 성경대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의 그런 역할들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 그런 걸 뭐를 통해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의 이해와 계몽주의와 인본주의와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과학이 왜 나빠요? 그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너무 중요한 도구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걸 뒤집고 사탄같이 이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이 젊은이들 이제 막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세상의 학문도 배우고 이 성경도 배워가는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같은 질문을 휙 던지면서 실제로 그래서 이 아이들 때보다 점점점 올라가면서 그 믿음을 떠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뭘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세상에 거짓된 진화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여자 남자 사귀는 거에 있어서나 뭐 하는 짓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이걸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뭐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생긴 유신 진화론과 같은 그런 주장들이라는 겁니다. 그 믿겠다고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그 다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지구에 물이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심판 위에서 섭리하실 때 그런 일이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얘들이 그 이 만든 그 영상을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가능성은 있다고 자기들도 생각한다. 그런데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우겨대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유신지자들의 주장이 이 거짓되고 이 불법 선지자, 이 불법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참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성경을 들이대곤 있지만 전혀 다른 사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이 연약한 성도들 또는 젊은이들을, 그 영혼들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좀 심하게 그렇게 거짓 선지자다, 사탄의 길을 걷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무엇보다 성경 말씀의 기초를 둔 건강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관련된 지역에서는 실제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질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라라산, 그러니까 아라라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융기 현상으로 다 나타났던 그런 산들에 가보면 대부분 뭐 주먹만한 뭐 소금 덩어리, 그러니까 산에서 소금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백의용암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용암이 물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냉각이 되면 그게 형성될 때 굳어질 때 유리 성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용암을 백의용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지금 이 아라라산 같은 경우도 이 높이 4200m 가운데 그런 게 형성돼 있다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런 조산작용이 일어날 때 물이 급속하게 거기까지 충분히 어땠다는 거예요? 잠겨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라라산만이 아니라 히말라야, 뭐 로키, 뭐 안데스, 알프스, 이게 전부 그 현상 때문에 나타난 거니까, 거기 보면 그 융기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 산 꼭대기에도 다 조개류나 해초류나 물고기 같은 바다 생물 화석들이 다 있어요. 아울러 산맥 여러 봉우리에도 물에 의해 형성된 퇴적층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들은 뭐예요? 과거 지구의 대홍수, 화산 폭발 등에 따른 대규모 지각 융기와 침강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대격변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굳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건 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그렇게 과학적 사실과 사실은 사실도 아닌 가설을 갖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속아서 너무 쉽게 넘어지고, 이 사탄의 말에 속아서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현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꼭 그런 강사들, 전문 강사가 와서 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서로 듣고 나누면서 바른 믿음을 가져보자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비슷한 얘기들을 좀 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6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 이후 지금 1600년의 시간이 흐른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 잃어버린 시대, 가인이 가는 길을 갔던 시대. 그들이 하는 것은 다 항상 악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돌이킴이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인격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닮은 놀라운 그 이 우리의 성품이 뭐예요? 자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도 그거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뭐예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지금 에녹도 믿었고 노아도 믿었잖아요. 대표성을 가지고 성경에 얘기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 얘기를 했겠지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해도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진심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런 때가 바로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해보셨어요?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이 끊기고 불통이 될 때 심판은 곧 옵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마치 노아의 날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진심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모습들이 점점 강해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교인들조차 하나님의 진심을 모른 채 각자의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과 교회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와서 복을 찾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조롱하고 안목의 정욕, 유체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는 그런 세대. 여러분 이런 심판을 재촉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도와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가 이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만 어떻게 따르게 사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노아는 어땠어요?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녹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랬죠.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향해 가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가장 필요한 건 현재 우리가 이 닥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차피 불평한다고 여기가 천국으로 바뀔 일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변형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이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걷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요. 심판이 거의 끝에 온 세상에서 노아가 그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뭘 깨닫게 됩니까? 예?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절대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내 자신만, 오직 나만, 나의 결단만,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걷느냐 하는 그 결단, 이것만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걷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런 노아와 에녹만이 아니라 다윗, 다니엘, 그의 친구들,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환경을 보세요. 전부 최악 중에 악 중에 악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최악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한 길을 걷는 거예요. 이 신약에 와서는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전부 순교하여 죽고 그런 데까지 가도록 그 길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복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특별하게 무슨 편애하고 뭐 이렇게 축복을 줘서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노아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결단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 이 어두운 땅에서 선하게 살 의지를 가지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죄 지으라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단하고 그 다음에 그 선택한 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상황은 다 그렇지 않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욕하고 나를 뒤집으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 운명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그의 약속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이 시대에 막 좀 내놓고 싶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 같은 노아와 같은 에녹과 같은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계속 나누어 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